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함께 상고하기 위해서 주께서 기록해 놓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상고하며 그 뜻을 깨닫게 될 때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의 어땀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공포감을 가져두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소원할 수 있는 이 귀한 마음을 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로 인해서 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더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더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면 정신이 혼란해진다. 그러나 선택의 문제를 설명해 버리면 당신의 영혼을 잃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왜 어떤 사람은 버리셨는지 성경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우리가 다 알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만큼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분명히 예정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 선택을 설명해 나갈 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흔히 그것을 가리켜 위로부터의 예정론 혹은 아래로부터의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의 예정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에베소서 1장의 내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에베소서 1장의 기술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기술 방식은 아래로부터의 예정론이죠. 그래서 8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정을 언급하게 된 것은 성경 자체가 그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실을 자기 경험에서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배척하는 일에 남다른 열심을 가졌지요. 그랬던 그가 그 열심을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결국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 안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원인이나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고 결국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방편인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수년 전에 읽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도 이런 방식으로 쓰여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안에 구원의 근거가 없다. 왜? 속속들이 다 타락했거든요.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조차도 인간은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이처럼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 있다면 신자의 사고 수준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 그것은 골치 아프니까 나는 모르겠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 가운데 최초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선택이 곧 개별자의 선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는 언약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생명책을 들춰보고 내려와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선택과 유기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하시고 또 다른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하였습니다. 아담의 타락과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의 타락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할 때 강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 죄를 범합니까?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죄를 범합니다. 물론 그 의지는 어떤 의지로 배웠습니까? 노예 의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뜻과 세상의 뜻을 따르는 일에만 인간은 자유롭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껴요. 속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러면서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을 못쓰게 만들면서 강제로 죄를 짓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같은 사람인데 왜 A라는 사람은 구원하시고 왜 B라는 사람은 구원하지 아니하시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면 또 다른 질문이 뒤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이 우리의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공정하냐? 뭘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기로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한 기준도 없고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 볼 수 있는 삶의 기여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 태어나지도 못한 상태, 어떤 선도 어떤 악도 행하지 않은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시는 이것이 과연 정당하냐 하는 질문이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제기할까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보응을 받아야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악한 것으로 보응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보응이 주어지려면 보응이 주어질 수 있는 근거와 토대가 마련되어져야 되잖아요. 삶이 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부에 따라 보응이 주어진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어떤 선도 어떤 악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이성이 의문을 갖게 되게 되고 그 의문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비난으로 발전이 되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냐? 과연 의로우시냐?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본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 이들이 영생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공의롭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영벌을 받을 이유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이 뭡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김정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라서 어떤 일을 하셔도 사실은 우리 편에서 왜 하나님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없고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쉬운 예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억 원이라는 돈이 생겼습니다. 제 돈은 아니에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주어졌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저를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일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데 한 사람에게는 9천만 원, 한 사람에게는 1천만 원을 줬습니다. 사람들이 이때 저한테 어떤 불만을 토로할까요? 왜 당신 불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느냐? 비난하겠죠? 저는 그런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1억 원의 돈이 제 돈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밥숟가락 하나도 자기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제가 한 사람에게 9천만 원, 다른 사람에게 1천만 원을 나눠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을까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전적인 저의 권한이고 제 돈이라서 그렇죠. 언젠가도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미국인지 모르겠지만 대부호가 파티에 사람을 초청하고 상당한 돈, 우리나라 돈으로 뭐 억에 가까운 그 돈을 다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왜 저한테는 1억을 안 줍니까? 이렇게 제가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돈을 나눠주는 주권은 주인 그 사람에게 있고 그 주인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궁유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 궁유를 베푸는 것은 법적 의무나 역할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주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고 주인인 저는 거기에 묶여있지 않아요. 1억이 있지만 다 안 줄 수도 있고 천만 원씩만 나눠주고 8천만 원은 다른 사람 줄 수도 있어요. 제3자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계제가 못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1절부터 15절까지 포도원 분권 비유가 나타나지요. 포도원에 일손이 부족해서 일꾼을 모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9시, 어떤 사람은 정오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왔어요. 열심히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씩 주인이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수고한 일꾼이 이런 불공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일하고 이 사람 1시간 동안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씩 줍니까? 저에게는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주인이 대답했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했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본래 이 주인이 한 대나리온씩 주기로 작정했거든요. 절대로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범죄하면 그 범죄한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이런 본성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범죄한 인생 아닙니까? 자고 나면 사건 사고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거짓 왜곡 보도, 억측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인 자비와 궁의를 베푸셨다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불평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거하면서 물도 음식도 마시고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었는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일삼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죠. 그때 모세가 중재자로 나서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풀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표현 방식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나는 은혜를 베풀며 궁휼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을 베풀 자에게 궁휼을 베푼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대로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누가 함께 탄원서를 모아서 이 사람 좀 불쌍히 해달라라는 서류를 써 보냈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나 아니면 어떤 존재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궁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난 하나님의 궁휼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을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 저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는 궁휼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궁휼을 베푼다면 그것은 궁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궁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궁휼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그를 도와줬다면 그것은 은밀한 의미에서 궁휼이 아니에요. 궁휼은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풀고 궁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대로 궁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혹자는 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만 궁휼을 베풉니까? 라고 반문을 하지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다루시는 근거는 정의가 아니고 궁휼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무도 한 사람도 궁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왜 우리에게 궁휼을 베풀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를 다 지옥에 쳐넣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범죄한 인생에게 가장 정당한 것은 그 죄값을 치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궁휼을 베풀지 않았다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호가 초청받은 사람에게 1억을 나눠줬다고 해서 왜 우리한테는 안 나눠줍니까?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을 통한 구원은 피조물들을 초월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로서 이 일을 빌미로 삼아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불평과 원망을 해소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을 진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해서 다 답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진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자꾸 질문합니다. 질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신앙이 제대로 설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불신에 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고 긍휼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비난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단 하나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은 원시적 의를 갖고 있다고 배웠죠. 그러나 원시적 의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저에게 완전한 영생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테이블에서 동일한 수준에서 협상하는 듯한 이런 수준과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고 이런저런 질문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죽는다고 세상이 두 쪽 나는 게 아니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따라서 아무것도 나을 것이 없는 인생들 중에 일부분을 택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이 아니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따라서 불의하시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16절 말씀에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선택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사람이 혼신의 힘을 다한다고 해서 지성을 드린다고 해서 선택받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이 사실에 기초해서 뭐 야곱의 어떤 열심이 선택의 조건이 되었던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것은 부패한 성품을 태어날 때부터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아이들 키워보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보시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알죠? 뭐 어른은 다른가요? 뭐 어느 백화점에서 크게 건물을 지어서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0m 달리기에서 상품 그거 잡으려고 쫓아가잖아요. 야곱의 본성하고 뭐가 틀립니까? 똑같아요, 다. 물론 야곱은 에서와는 달리 장자권을 사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그로 원하게 하신 결과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로 원하게 하시고 원한 바를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야곱의 열심이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된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잘 설명했는가? 바퀴는 동그랗게 되기 위하여 구르는 게 아니고 동그랗기 때문에 구른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둥글기 때문에 구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장자권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지 장자권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폭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서 일을 해보려고 했던 야곱의 생애가 압축된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하나님과 겨루는 삶을 살았죠. 평생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을 목전에 두고도 야곱은 자신의 강교한 지혜를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떼를 나눠놓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건지겠다. 항상 이 생각은 그렇게 돌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패한 본성을 철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시고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환도뼈가 위골되고 난 다음에라야 야곱이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고 결국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부여받긴 했지만 야곱의 부패한 성품이 완전히 처리되었습니까? 그 순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을 갚아야 되는데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거하다가 결국은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기에 격분한 디나의 오빠들이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받도록 했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3일째 되는 가장 공중이 있던 그때 칼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원인 제공자는 사실은 야곱이었어요. 베델로 올라갔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문제를 덧나게 한 아들들만 나무랐던 것입니다. 이런 면면을 볼 때에도 야곱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하심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의지가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는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 사람을 얼마든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하나님 그분을 악무하며 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아무리 마음이 부드러웠던 사람도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박태선이라고 오래된 이단이죠. 60년대 전도관 이분이 집사였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성품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이적도 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영상에 나타나는데요. 이 예수 XX라고 욕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는 소극적 사익이 아닙니다. 버려두심도 적극적 사익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이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거짓 표적 기적 보고 결국은 그 영혼이 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운명론으로 오해해서 인간편에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소용없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예정과 선택을 가르치는 칼빈주의 신학에 접하게 되어지면 안 그래야 되는데 이성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삶이 대개 소극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르미누스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는 감리교를 비롯한 다른 교파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특세 같은 거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2만 명씩 모였다 그러고 온 교우들이 다 와요. 근데 저희는 한 조간 새벽기도 하면 잘 안 오죠, 그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운명론처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죠. 운명론은 어떤 자유로운 행위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뭐 인공지능 로봇도 있다 학습해서 배운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다 그럴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렇게 프로그램을 넣어놓지도 않았는데도 로봇이 자기 스스로 막 배우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예정론은 이와 다릅니다. 사람은 비인격적인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지는 두 가지로 보통 설명합니다. 작정적 의지와 교훈적 의지예요.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죠. 회개하라, 믿으라, 돌이키라는 것은 교훈적 의지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훈적 의지에 먼저 순종해야 돼요. 성경의 기술 방식을 보십시오. 언약이 먼저입니까? 선택이 먼저입니까? 창조 타락이 먼저예요. 물론 신학의 구성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는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알다 보니까 아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 있었구나. 물론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래서 성숙하면 사고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수학도 나중에 열심히 하다 보면요. 처음부터 사고하지 않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자신의 선택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뚜껑을 열어야 돼요. 택배가 왔어요?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자를 개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에 우리는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과 작정, 선택 이것을 배워놓으면 이상하게 그 일을 하지 않고 머리로 견죽이만 한다 그 말이죠. 이럴까 저럴까. 그래서 신학을 하다 보니 보면 사람이 이상하게 경직되고 수동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삶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만 합니다. 개혁교회가 뭔지 잘못 배우면 꼭 그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개혁해야 되는 교회죠, 그죠? 우리의 삶에 개혁할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어요. 스케일링 한번 받고 오면 그 다음에 깨끗한가? 100% 깨끗하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뭐 잘 만들어졌나요? 천면의 말씀이죠. 최초 상가에 있을 때 교회 모습과 지금의 교회 모습을 보면 양쪽으로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로 들어가면 죄송한데요.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게 저의 영혼의 고민이에요. 선택은 하나님이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편에서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만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여서 궁휼을 베풀 자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는 16절 말씀은 주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이유를 사람에게 찾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궁휼에서만 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친절과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궁휼하심 때문입니다. 이 근거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궁휼을 베푼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궁휼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천상교회 일원이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뭐 멘사에 속한 사람도 있고요. IQ가 뭐 150 이상인가요? 부호들만 사귀는 그런 모임에서 사람들과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궁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편에서 애쓰고 힘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짖으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일 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나 노력 여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구가 있기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구가 뭐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쪽 방향으로 막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속도감을 전혀 못 느껴요. 아주 잔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안전한 중에 평안한 중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물리적인 법칙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딱 이렇게 잔잔하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나요? 땅 한번 흔들어버리면 다 뛰쳐나갈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리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 바로에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이 바로에게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이교도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이런 용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죄로 정하셨다. 성경이 죄를 정 성경을 주어로 삼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바울이 여기서 바로를 언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가 이 시점에 바로를 언급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모세는 지속적으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의 산에서 희생자를 드려야 된다. 이걸 계속 고집했죠.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나중에는 처자들만 남겨두라. 그러죠, 그죠? 그러나 계속해서 모세는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그거죠. 자, 그런데 15절에서는 궁휼여기다 불쌍히여기다 라는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말한 반면 18절에서는 궁휼여기다와 완화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를 대조해서 사용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7절에 바로를 언급했기 때문이거든요. 유기의 대상으로 바로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궁휼히 여기시는 대상은 모세를 대표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완화하게 하시는 대상은 바로고 바로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15절과 18절 두 구절 동일하게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택과 유기의 원인을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시면 안 돼요. 질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잃어버리시게 돼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로는 하나님의 구원역사에서 악역을 맡았습니다. 모세 영화를 빛나게 한 배우가 누굽니까? 찰톤 헤스턴이죠. 그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 교회 학교생들은 잘 모르시죠? 한번 보세요. 율 브리너라고 완전히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 아시죠? 근데 이 율 브리너라는 이 사람이 이집트의 파라오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율 브리너처럼 바로는 악역을 담당했는데 악역을 담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전용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본인이 부인하든 신하든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스르는 일에 최첨단에 섰던 이 바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는 궁휼을 받느냐 받지 못하냐 하는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이스마엘은 유기되었습니다. 야곱을 선택할 때 에서가 유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 애굽과 그 군대는 버려졌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편에서 왜 우리의 마음은 완화하겠습니까? 불평할 수 있느냐? 불평할 수 없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도대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뭐가 되죠? 운명론이 되죠, 그죠? 우리는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은 자기 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강팍하게 하셔서 강팍하게 됐다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바로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바로만큼 많은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바로는 많은 이적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마음이 좀 낮아졌다가 상황이 좀 좋아지면 다시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를 못쓰게 만들면서 죄를 강제로 짓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완악하게 된 책임은 바로에게만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셨을 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이미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실 뜻을 계시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어떤 이적이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넣었더니 낫게 되는 바로 그 이적이죠. 그 이적을 행하라.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유사한 말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를 성폭행하게 될 것을 나단 선지자가 이미 예고했어요.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놀라운 것은 뭔가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놀라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 왜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왜 공정하게 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짐을 당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이 져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기 합당한 사람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무슨 기회를 줬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뭐 삶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시든 봉을 하시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신명기 말씀도 펼쳐진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 압축한 게 신명기 역사거든요. 신명기 말씀대로 다 되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운명은 이미 다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과 유기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원칙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 교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입니다. 선택교리는 믿음이 굳센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교리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영혼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 나의 어떤 조건에, 나의 어떤 상황에 근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고 좀 침체삼태에 빠져도 우리는 과도하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 찬송밖에 없다 하는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질문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는 우리 모든 현상교회 교우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여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고 이런 사실을 이미 아셨기에 시간이 흐르기 전에 영원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로 작정하시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저는 이런 인간의 상태에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것인지 고민할지언정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비난하고 질문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의문이 다 해소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말씀으로 잘 정돈되어져서 쓸데없고 가치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미궁에 빠져서 한평생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바 구원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에 부드럽게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찬송하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